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과 돈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사회 나가서 경제생활을 하면서도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들처럼 한 주간 내내 여러 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이지만은 여름날이라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큰 주제의 신앙과 돈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황영조 선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마라톤에서 이 금메달을 받은 선수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황현조 선수가 이 우승을 할 때 한국의 이 코롱이라고 하는 회사는 1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황 선수의 발에 딱 맞는 기능성 운동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운동화 하나 만드는데 10만 불을 썼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졸부들은 정말 돈이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이 황 선수가 그런 고가의 신발을 신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의 졸부 중에 몇 사람이 자기도 1억씩 들여가지고 황 선수가 만든 신발과 똑같은 신발을 만초 신고는 무슨 마라톤 연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신은 신발은 황영조 선수와 똑같은 신발이다 그러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졸부들은.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황영조 선수 같은 사람은 10만 불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고가품 기능성 운동화를 맞춰서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비용이 10만 불이 아니라 20만 불, 30만 불 들다고 하더라도 발에 딱 맞는 운동화를 신어서 그 기록을 몇 초라도 단축하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 된다고 하면은 그 10만 불, 20만 불 그게 문제겠습니까? 더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의 발에 딱 맞는 기능성 스포츠화를 신겨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그 이득과 그 시너지 효과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신발 한 편이게야 무슨 10만 불 정도 하는 것은 그렇게 비싼 돈도 아니고 사치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능성 제품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황영조 선수의 운동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돈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한다고 하면은 음색이 다르다고 하겠는데 음색이 다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하나에 700만 불하고요. 과르넬리 바이올린은 싸구려가 보통 1000만 불이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연주자 중에는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죠? 사라 장과 같은 사람,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박지혜 같은 사람, 이 연주자들은 너무너무 그것들이 비싸니까 살 수는 없고 구하지 못하고 그래도 음색이 좋으니까 거기에 빨려서 과르넬리 바이올린을 빌려서 연주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쌉니다. 악기 하나가.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1억짜리 스포츠화를 신은 거,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스타인웨이 피아노 갖는 거, 사진을 전공한 사람이 라이카 카메라를 찾는 거, 이건 사치가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10만 불짜리 맞춰서 신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가치 있는 거, 비싼 거 많이 소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소유의 넉넉함이나 아주 희귀한 어떤 것들을 소장하고 있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 정도들이야 비싼 거 얼마나 비싼 걸 가지고 있겠습니까만은 사람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 가치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라이스와 밸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을 때 그 삶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미신적인 종교의 목표가 뭘까요? 미신적인 종교의 목표는 소유 가치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이런 소유 가치에 관심과 목표가 있지 나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런 미신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신앙의 목표를 사람의 존재 가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초신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아니면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어 보뒀다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됩니까? 부자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존재 가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건 틀림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존재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유가치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가치가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바른 목적과 바른 욕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연히 미신적인 축복을 욕심내고 그것을 기대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존재가치를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뭐 수치스러운 일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귀한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눈 감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빨리 고칠수록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청년에게 가서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 소유가치를 팔아 없애고 존재가치를 높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일리 프롬이라고 하는 신학자 있죠? 여러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제가 가진 책에는 소유냐 삶이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뭐 소유냐 존재냐 뭐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에서 따왔는데요. 그 사람이 쓴 이 책은 한 50년 전의 책입니다. 제가 한 45년 전에 이 책을 샀어요. 누구 그렇게 지금 바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 책을 보시고 싶은 사람, 가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필독서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사람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소유형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존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존재가 좀 떨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그 의미를 삶의 어떤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존재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과 관심은 소유에 있지 않고 바른 삶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소유 가치는 높지만은 존재 가치가 낮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집에서 살고 무조건 돈 펑펑 쓰면서 고가품만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 가치가 높아질 뿐이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 가치는 낮지만 존재 가치가 아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무조건 돈이 없다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 가치가 낮아도 삶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소유 가치는 낮아도 삶의 가치가 높은 그쪽을 우리는 택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로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기는 하지만은 삶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인간다운 사람이고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 여기서 끝내도 될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설교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 삶의 가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소유 가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람의 행복이 소유 가치에 있지 않고 존재 가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순수하고 반듯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과 오류는 우리가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소유가치가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부자는 무조건 삶의 가치가 낮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또 삶의 가치가 높은 삶을 살려고 하면 무조건 가난해져야만 된다, 소유가치가 낮아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아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치가 높지만 다르게 말하면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도 삶의 가치까지 높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또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당 부분 삶의 가치도 높았고 소유가치도 높았던 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셨어요. 훌륭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욥과 같은 사람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많은 대부분의 돈이 바로 이 다윗에게서 나온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수백 명의 개인적인 그 사병을 지니고 살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다 소유형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지요. 소유 가치가 높으면 무조건 삶의 가치가 낮다고 한다든지 삶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은 무조건 소유 가치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져야만 되는 겁니까? 가난해져야만이 반드시 훌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삶의 가치보다 소유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많이 약해지고 어지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소유 가치를 악한 것으로 보는 어리석은 인간의 편견 때문에 어지러워진 것 또한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가난해져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가난해져야만 반드시 훌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치우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성경을 공부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예,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무조건 그걸 악한 것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가난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신앙과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사람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주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에 몇 주 전에 목사님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요. 뒷부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부자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는 바가 되라고 부자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덮어놓고 부자 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엉뚱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가난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면 모든 것을 대해주셔서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없는 아주 풍족하고 넉넉한 세상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특별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단시간의 목적 이외에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부를 천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 믿고 사셔도 절대로 잘못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부자 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제일 목표로 삼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삼는 이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요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거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산웅공상. 동양에서는 사, 농, 공, 그리고 상이라고 해가지고 돈 버는 이 장사하는 상인을 가장 아래 천민계급으로 분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저 돈 다루고 장사하는 사람을 제일 천민계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여기는 덜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좋지 못한 의식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의식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기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근대 세계사를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이 부에 대한 정죄가 마르크스 위에서 아주 크게 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회학을 근절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모든 사회학의 원천이 사유재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에서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아주 기가 막힌 이런 발상을 해가지고 마르크스가 주장한 주의가 뭐죠?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역사를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그 사유재산 없이 하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자 국가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돈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걸 보니까 옳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부를 축적한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 정죄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은 부 그 자체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큰 잘못과 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 이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위에 있는 집권자 몇 사람은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산주의 사회 국민 모두가 다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 자체를 부정해서 얻은 가난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상은 좋았지만은 그 발상은 탁상공론적인 그런 평등이 돼서 가난의 평등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공산주의에는 돈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극단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우리 자본주의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본주의에는 돈에 대한 어떤 폐단이 없습니까? 돈에 대한 극단적인 긍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본주의는요, 무조건 돈이 최고입니다. 돈의 위력 아주 셉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의 위력이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사람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돈이라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돈에 대한 극단적인 긍정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의 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돈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을 하는 것이나 자본주의가 이 돈에 대해서 극단적인 긍정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모두가 다 돈은 다시 그냥 다 돈이다 라고 하는 명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돈에 대한 반듯하고 건강한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소유형의 인간이 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소유 그 자체를 부정하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무조건 소유형의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존재형 인간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유형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존재형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소유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밤낮 돈밖에 그런 것만 생각하는 이 소유형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그 많은 존재형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비슷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비한다고 하면은 우리보다 큰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경은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렇게 말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차지도 덥지 않은 교회다, 미지근한 교회다, 소문난 교회다, 칭찬받는 교회다,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젊어서 일간지 중앙일보에다가 작은 것이 아름답고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사설을 전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느 교회처럼 다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 소견이 짧았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글을 쓰고 신문에다 두고 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작은 교회 속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도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이 말이 변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고 하면은 큰 교회는 덜 교회답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왔어요. 왜 그렇게 됐나? 덩치가 크니까 남들에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작은 교회도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은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노출되면 그것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크나 작으나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큰 교회는 덜 교회답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는 교회답다. 그러면 작은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덜 교회답다는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덜 교회답다는 이런 주장은 교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러한 생각,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복음과 바른 신앙 고백이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사이즈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과 신앙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사이즈가 작아도 건강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작다고 무능하다, 그것은 인간적인 발상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니멈 힘이 되어줘야 할 어떤 그것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뭐 교인 수가 될 수도 있고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전한 생각이나 이상이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과 바른 신앙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모이는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힘 있는 교회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는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아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우리 교회보다도 크고 아주 많은 그러한 교회인데 그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하다고 얘기하거나 교회 꾸실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만한 편견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무조건 교회가 대형화되면은 거기에는 부패가 있고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나는 복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가난함과 부함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된다든지 부해야만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에 의미둔 것이 없어요. 가난해도 나는 가난에 처할 줄 알아. 부해도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여러분 그것을 교회 사이즈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교회의 교인이 될 수도 있어. 교회가 작아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어. 그러나 큰 교회 다녀도 내가 얼마든지 이 교회를 복음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내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 사이즈 때문에 나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가난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부유함도 높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유함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는 말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못 뒤집어 놓으면 가난해야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고 조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고 하면 편견입니다. 여러분이 편견처럼 나쁜 게 없어요. 편견은 사람도 잡고 나라를 잡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좀 위험한 표현이지만은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방에 대한 편견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예? 뭐 건방지지만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잘못된 것이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나는요 그런 사람 제 속으로라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 편견이 아니라 어느 지방 사람 그 사람 할 수 없지 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뭐 이런 사람이다 했나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고 들은 척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가 아주 나빠집니다. 저는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나? 여러분들이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그런 잘못된 일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방 사람은 양반이라고 그러지요. 그건 해도 될까요? 충청도 양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외갓집 충청도거든요. 그런데 나는요 충청도 양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도 봤어요. 어떻게 충청도기 때문에 다 양반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양반도 있지만은 도둑놈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을 놓고 봐야지. 사람을 볼 때 어떤 지방을 놓고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 사람 뭐 어때? 그 얼마나 웃기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지방에 대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람 나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식한 사람들, 그 상당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온통 편견 투성입니다. 이 지방 사람에 대한 편견, 저 지방 사람에 대한 편견, 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 가지고 부유한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작다고 편견을 가지고 큰 교회라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뭐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사상들이 얼마나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와 같은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고 참 아름다운 생각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사모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좋은 사람들이 옆에 수두룩 하더라도 그래도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바라고 꿈꾸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왜? 천국 가면 편견이 없을 것 아닙니까? 편견 때문에 사람 때려잡고 상처주는 이런 편견이 없을 거예요. 그 동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올바른 생각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세상이니까 여기처럼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도 거기에는 없을 겁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그곳이 얼마나 행복한 장소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편견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하면은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 없어야 할 겁니다. 부한 사람은 무조건 악할 것이다. 부는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편견도 우리는 없이 해야 합니다. 내 돈도 아닌 그런 돈으로 내 뜻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겁니다. 들어보니까 한국의 어떤 여자들은 핸드백 하나 사기 위해 가지고 몇 달간 일하고 돈 모아가지고 가방 하나 구입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핸드백을 주문해가지고 한 달 뒤에 받은 그런 손가방이나 자랑으로 삼고 사는 그런 수준의 여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급 핸드백, 돈만 많이 주면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걸 가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걸 사모하고 좋아해도 어느 정도 대중성 있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헛고생입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은 주일날이지만은 나가서 장사를 해야지. 왜 여기 나와서 연보까지 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여러분 계산도 못합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믿음 없어서 저런 말씀하시는. 아니요. 여러분들이 소명 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내가 좋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돈 많은 거 그것 말고요. 다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이 보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존재하는 거, 삶의 욕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라면 여러분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라도 욕심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효과와 덕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 가치를 팔아서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쪽으로 가다가 또 너무 지우쳐가지고 무조건 가난한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요함에 대해서 쓸데없는 비기독교적인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허투루 나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고 돈과 세상에 대해서 반듯한 신앙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삶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예물이지만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난한 과부의 엽전 바치는 것처럼 주 앞에 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 문제로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숙 권사님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모든 검사를 해봤지만은 이유도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병의 의연되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찾지 못하는 것이라도 병든 것을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요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나 집사님, 우리 이영자 권사님, 우리 많은 분들 특별하게 강건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부분 부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이웃도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